자, 오늘 그 주현절기 주현절 그 대해서 교회력을 따라 에베소서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주현절에 읽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구원 경륜. 자,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경륜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출연합니다. 2절 말씀에 그 은혜의 경륜, 9절에는 비밀의 경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뭡니까? 경륜은 관리나 행정 혹은 통치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선비상은 학덕과 경륜이 높은 사람입니다. 학덕과 경륜. 학덕이 높은 선비는 서책을 가까이에서 많이 읽고 글공부를 많이 하여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경륜이 있는 선비는 어떤 선비입니까? 배운 지식을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할 줄 아는 이런 선비를 경륜이 있는 선비다 그럽니다. 경륜이 가정에 해당될 때는 가정 사무를 잘 처리하는 능력이고, 회사일 경우에는 회사를 경영하는 능력이고, 능력과 관리하는 능력을 가르치고, 국가일 경우에는 국가를 통치하는 능력을 경륜이라 그럽니다. 이 학덕과 경륜이 잘 이렇게 두 개 다 구비하기가 힘들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보면 앞에 그 밖에 몰라요. 방에서 거실까지 그 자기 집에 큰 고양이 작은 고양이 있으면 방에서 거실까지 문이 닫혀 있어서 통하기가 어려우니까 구멍을 뚫는데, 학덕이 높은 선비 또 경륜이 없는 선비는 구멍을 두 개나 뚫어요. 큰 구멍 작은 구멍. 그게 학덕이 높은 선비들이 보통 경륜이 없어가지고, 아, 구멍을 하나만 뚫으면 되잖아요. 큰 구멍 하나 뚫으면 큰 놈 작은 놈 왔다 갔다 하는데, 경륜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벽에다 구멍을 두 개 뚫어요. 큰 거, 큰 고양이 지나가고, 작은 구멍, 작은 고양이 지나가도록.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공부를 많이 한 선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국가를 경영하고 할 수 있는 그 경륜이 있는 선비, 이런 선비가 그 선비의 이상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플랜, 계획을 구원 경륜이라 그럽니다.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경영을 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생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경륜, 이런 계획은, 플랜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 우주를 만들기 이전에, 즉 창세 전에 이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서 나락으로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서둘러서 만드신 즉흥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이미 창세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신적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일입니다. 구원 경륜이 말입니다. 세 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적 합의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거를 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 이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누리는 그 구원을 같이 함께 누리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구원 경륜이. 6절 말씀에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됨이라. 함께 후사가 되는 일, 함께 지체가 되는 일,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일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삼중적으로 다르게 바울이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동일한 축복의 동료 상속자들이고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의 동료 지체들이고 동일한 약속의 동료 참여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이 유대인들만이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누리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들만이 그 구원을 누린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이방인들은 종교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들이기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지옥불을 지피는 뗄감 정도로 이방인들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모임에 참여해서 그들이 누리는 그런 구원을 함께 누린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꿈에도 생각해 볼 수 없었습니다. 대사도인 베드로도 이방이던 고넬료의 가정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있는 식솔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기 전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누리는 구원을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 전부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비로소 베드로는 자기의 편견을 버릴 정도였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도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2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했고 그 9절에서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 사실은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신약시대인 이제 밝히 드러났다는 의미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에서 비밀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고는 미스테리온이라는 글자를 써요. 이 단어는 당시 여러 가지 미르 종교가 있었어요. 비밀 종교 말입니다. 그 종교에서 입회원들을 받을 때 은밀하게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비밀 미스테리온입니다. 이것은 미르 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입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고 가르침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미스테리온, 즉 비밀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구계자들에게는 전혀 알 수 없는 비밀이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이 비밀이 구약시대에는 감춰져 있었지만은 신약시대 종말의 날이 시작되자 눈앞에 탁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예수께서는 만민 선교를 선포하셨고 명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저들도 구원을 누리게 하는 일을 하라고 그의 제자들을 세상 끝까지 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였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언급되어 나타나는 신약성경 여러 구절에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땅 위에 있는 온 족속들을 향한 선교의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선물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것은 단순한 비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이유를 구절에는 이러한 장엄한 말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비밀의 경륜 말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플랜, 이게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그의 교회를 세상에 세우심으로써 세상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주님이 피값을 지불하고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목숨값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는 얼마나 우리 주님에게는 중요하고 값진 것이겠지요.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비교하고 매길 수가 없는 것이 교회의 값어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다시 사신 후에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10일 후에 우리 주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예수의 제자들 120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신국 건설입니다.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후에 부활하셨고 그 후에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세상에 남긴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시던 그 일을 계승하여서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선교 사역,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역사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사고, 다른 하나는 구원사입니다. 일반사는 왕과 대통령, 장군들과 영웅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지배되지만 그렇잖아요. 영웅과 천재들, 권세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반사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사들은 성도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백성들,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에 의하여 구원사는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은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서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바로 이 구원사입니다. Salvation History 말입니다. 그 구원사의 핵심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교회는 인류 역사의 중심에서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 모두는 그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네 보이는 지역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지금 땅 위에 산재해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총망라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몸을 보이지 않는 교회, 보편적인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웅들과 권세 있는 자들이 세운 제국은 발흥했다가 망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저 하늘 위에서 우리 하나님이 지상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지역교회들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있는 지역교회는 캠년장교회 같은 뭐 소망교회, 뭐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는 부흥될 때도 있고 폐망하여서 문을 닫을 때도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떠나 바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지역교회는 망합니다. 망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지역교회가 교회로서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치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 교회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교회가 살아남아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지역교회는 늘 자기를 성찰하고 개혁과 갱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완전한 본질적인 교회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우리들이 섬기는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캠연장교회도 도태되어서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들 하나하나를 그 몸의 지체들로 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보편적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 따라서 교회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우리의 삶의 변두리 자리로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교회를 놓아두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어떠한 상태에 처하여 있습니까? 바울은 1절에 의하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1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 전하다가 교회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비전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이 이방인들의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자신의 삶의 중심에 복음을 놓았고 복음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일의 중심에 놓으셨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소홀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교회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중에 우리들은 혹시 내가 다 쓰고 남은 다음에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것을 여기는 것을 우리는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번 돈을 나를 위하여 다 쓰고 난 다음에 돈이 남으면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정열과 몸을 나의 쾌락과 나의 야망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난 후에 조금 남아있으면 그거 주님께 드려서 주의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가장 귀한 거, 그거는 따로 분리해서 놓고 그걸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으로 나의 삶을 사는 삶, 이거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내가 쓰고 난 짜투리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알게 되었으니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 1분 동안만 오늘 강단에서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는 기도를 말없이 1분 동안 드리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합니다.